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2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모습이요. 우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벌할 때이니라. 아멘. 지난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압둘라자크라는 이름의 이라크 여자 육상 선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외신이 그녀를 가리켜서 황량한 사막의 핀 꽃 이렇게 부르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녀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녀가 이라크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하며 올림픽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라크의 상황과 그 정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이라크는 그 운동선수, 특히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공격이 대단히 심한 곳이어서 압둘라자크는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할 때 늘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훈련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다 공격을 받기도 했고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격수의 표적이 된 채 훈련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총을 맞기도 했는데 자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이 총알과 더불어서 극도로 열악한 훈련시설,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 게다가 종교적인 갈등까지 이 압둘라자크가 넘어야 할 걸림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종교전쟁으로 촉발된 폭동 이후에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공격이 더욱더 거세졌는데 처형당한 그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아들인 오다이 후세인은 운동선수들이 자기 뜻에 반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고문해서 납치,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라크 올림픽 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선수, 코치, 심판 등 무려 104명이나 오다이 후세인에게 처형을 당했고 또 올림픽위원회 관련 인사 중 22명이 실종되거나 납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종되거나 납치된 22명의 생사 여부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압둘라자크는 여성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오다이 후세인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서 정말 목숨을 걸고 훈련을 했고 또 목숨을 걸고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 것인데요. 압둘라자크는 육상 100m와 200m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를 다 마친 후 너무나 행복하다. 지금까지 고된 상황을 이겨내고 올림픽 출전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현재 분열된 이라크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자 육상 코치인 압둘라만은 마음으로는 다음 올림픽에도 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끔찍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부부가 다음 올림픽 때까지 살 수 있을지 그것부터 암담하다 이렇게 외신 기자 앞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압둘라자크 그녀가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운동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이 그만큼 좋아서일 수도 있고 올림픽 참여와 같은 어떤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인 목표이었든 아니면 그녀가 이라크 나라 안에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녀가 참가한 것이 뭐 개인적인 목표였든 아니든 그 자체가 분명한 도전이었던 것은 확실한데 자 근데 이 압둘라자크 그녀가 차별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종교적 사상과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차별적 편견에 사로잡힌 대다수 이라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압둘라자크 그녀가 주장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과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힌 대다수 이라크 사람들은 압둘라자크 그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나라의 멸망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엉터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과격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을 보기도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예, 지금 그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혼인관계를 맺은 신부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그 다음 16절을 보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15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악한 음모라는 건 뭐냐? 15절에 나온 악한 음모라는 것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바알의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고도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모습을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싹 다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겼고요. 혹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 몰래 우상을 섬겼고요.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나라의 백성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같이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패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 지금 읽은 본문 19절을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은 어린이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이 19절에 나오는 순한 어린 양, 순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19절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거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이다.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진 그런 정도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인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한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